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초대형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145명으로 늘어나고 부상자도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현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사망자 수가 아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이번 사고로 도시가 초토화된 이후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하산 디압 레바논 총리는 오늘부터 4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해 도시 현장 건물들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창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고 25만 명에 이르는 레바논 시민들이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레바논 경제장관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피해 복구에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폭발이 항구에 6년 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에서 일어났다며 사건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어플리케이션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청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통신사뿐 아니라 다양한 중국 앱들이 미국인과 기업에 대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9월 15일까지 인수하지 못하면 미국 내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청정 네트워크를 구축할 권리가 없다면서 미국이 취한 행동은 괴롭힘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거의 면역력이 있다고 말한 영상을 올리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이 영상이 코로나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페이스북이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을 삭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이 코로나에 강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도 트럼프 대통령 계정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공식 계정 팀 트럼프의 영상을 송금 처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강요가 쿠릴 제도 일본명 북방열도의 한 섬을 방문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 예브게니 지니체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전날 쿠나시리 섬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비상구조센터 개소식 참석과 쿠릴 제도 지역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니체프 장관은 개소식 연설에서 비상구조센터가 주민과 영토 보호에 도움이 되고 국가 섬 개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릴 제도 중 면적이 가장 큰 이루투프 섬에서도 같은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지니체프 장관의 쿠나시리 섬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정치적 압력에 따른 백신 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 규제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정치적 고려가 보건 규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대선에 맞춰 백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백악관은 빨리 나올수록 좋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881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70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지금처럼 미국 대선이 아니라면 북한과 중국 등은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지역 내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함경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대선을 앞두지 않았다면 북한과 중국 등이 합의를 희망하며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꼽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11월 초 미국 대선이 없다면 북한이 협상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증시의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며 이미 일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일은 이란, 중국, 북한 등 모두가 합의를 희망하며 첫날 24시간 이내에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국가가 지금은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진척시키기보다는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다면 미국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북한과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사안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선에 성공했을 경우 두 번째 임기의 의제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은 경제 발전과 함께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수년간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이들이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모두가 그들을 훌륭한 동맹국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동맹국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군사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독일에서 12,000명 규모의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면서 독일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수십억 달러를 빚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되어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왕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는 5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실무 차원의 협상을 아직 하지 못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특별 정무차석대사에 지명된 왕 부대표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우리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된 강력한 범정부 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웡 부대표는 그러면서도 북한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we need to continue on the strategy, continue on the pressure, continue to galvanize the world behind the consensus strategy of using pressure again to channel North Korea.
북한을 생산적인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다시 북한을 압박하는 일치된 전략에 동참하도록 전 세계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는 겁니다. 웡 부대표는 또 중국이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며 특히 대북 제재 이행에서 중국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continues to be more work that China can do, particularly on sanctions enforcement.
제재 문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특정 사안이며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소통 라인을 계속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웡 부대표는 또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동일하진 않지만 겹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Overlapping interests with China on the peninsula, perhaps not identical interests, but overlapping interests, so we can grow that.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점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는 외교와 소통 그리고 중국 측의 실제 행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4일 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보도 자료를 내고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통판 사완펫 라오스 외무부 차관과 함께 제33차 미국 아세안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미국과 아세안의 광범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을 위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미국은 북한이 모든 도발을 멈추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들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미얀마 라카인족 유혈 사태, 8,7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긴급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금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지역 내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지속하는 동시에 억지 역량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5일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다른 나라로의 역내 확산 위험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Japanese have been very clear. They have no interest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whatsoever. But the danger of proliferation in region to other powers certainly is a possibility. So
와인스타인 지명자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역내 군비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도 역내 확산 위험성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여를 지속하는 한편 억지와 미사일 방어 강화에도 매우 확고해야 한다고 와인스타인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So that requires us to really continue ou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ut to be absolutely firm.
역내 확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일본이나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인스타인 지명자는 이어 북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일본과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라며 최고 수준의 경계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 nuclear program is a major challenge. It's a major challenge that we face together with the Japanese. And it is a challenge that requires us to be vigilant at the highest levels.
와인스타인 지명자는 또 서면 답변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캠페인에서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이들이 북한에서 받는 고통은 일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인스타인 지명자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영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란보다 훨씬 어려우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밝혔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 don't believe that Kim Jong-un is suicidal. So I would hope he would never use them. But he certainly has established a deterrent.
셔먼 전 차관은 5일 화상으로 열린 에스번 안보 포럼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셔먼 전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살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여러 면에서 억지력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대응은 힘든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혼자 해낼 수 없고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may be one place where we can work with China, but probably not in the first instance because I think China's in a position where they now like having North Korea back on the field as a chip in on their poker table. Not a chip on ours, and we're going to have to do a lot of work.
다만 중국은 북한을 미국이 아닌 자신의 포커 테이블에서 칩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과 안보리를 활용하고 심지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조차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또 중국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 투명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 다국적 협력기구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에 중국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WHO가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WHO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기준 WHO 연간 예산의 15%에 달하는 4억 달러를 지원하는 최대 지원국입니다. 한편 셔먼 전 차관은 30개에서 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을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어느 나라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은 지금의 5개 나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 안보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미군 재배치를 시사했습니다. 국제 질서 준수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공정한 비용 분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5일 이란과 북한이 현재의 도전이라는 점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은 이 같은 다양한 도전들 사이에서 매일 취사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learly is a challenge for us, but at the same time, I have to be thinking about the future.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아스펜이 주최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현재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방전략 NDS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이고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은 차순위 위협이며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영내 전역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어떤 형태의 충돌도 억제하는 것이 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and secondly deter any type of conflict.
또 이 두 가지에 실패할 경우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전역에서 병력 등을 이전하는 일은 어려운 결정을 동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단순히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전지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에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대해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법의 일환이라며 11,900명의 병력이 철수했지만 여전히 24,000여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위협인 러시아 대처를 위한 병력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동맹을 안심시키고 일부 병력을 폴란드 등으로 재배치시킴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동맹관계 강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둔 미군 감축은 사전에 유럽 사령관과 조율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이 같은 결정을 촉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역사적으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방 예산의 2%를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해왔지만 솔직히 자신은 그 이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aid the fair share is 2%. Frankly, I think it could be should be more than that depending on how wealthy a country is.
동맹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동맹국에게도 집단 안보 관점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겁니다. 특히 인권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 질서 준수는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함께 분담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과의 공조는 유럽과 달리 미한 동맹과 같이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중심이었다며 최근 호주,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의 나쁜 행동을 격퇴하기 위해선 조금 더 다층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전직 고위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o put ourselves in a position of strength from which to engage China so that the relationship moves forward more on our terms, not theirs. And the problem is this. Right now.
오바마 행정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블링컨 전 부장관은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은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중 관계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조건에 따라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사실상 모든 핵심 사안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고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in effect helped China advance key strategic goals. Weakening American alliances. Check. Leaving a vacuum.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고 전 세계에 공백을 만듦으로써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국이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을 다루기 위해선 동맹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스펜 안보 포럼이 개최한 또 다른 토론회에 참석한 토마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has a different view of alliances. I think that's a fair assessment. I don't think that's a partisan statement. I think that if he were in the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도닐런 전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포함해 세계로부터 안보뿐 아니라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대중들의 지지도 잃었다면서 이는 미국에 건강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신인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What the president has tried to do is to get the allies to do more. That's been an objective of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for the last 20 years.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건 동맹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지난 20년간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목표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문제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길 원했고 위협도 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전술인지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로부터 방위비 인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인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동맹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체계는 미국이 가진 큰 이점이자 중요한 자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기를 거론하며 북한 등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other policies vital to our security. So that's the long backdrop. That's the foundation.
이란 핵 합의 파기로 인해 유엔 안보리를 분열시키고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다른 정책들에 영향을 끼칠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입니다. 돈 일런 전 보좌관은 2021년 새 행정부의 안보 보좌관이 해야 할 일에는 비확산 문제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보류한 동안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세 발의 모의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ICBM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4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권 타격 사령부는 5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와 해군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폭탄이 장착되지 않은 세 개의 시험용 재진입체, 즉 탄두가 ICBM에 장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재진입체들은 태평양 마샬 군도의 콰저런 환초까지 약 4,200마일, 6,760km를 비행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ICBM 체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발사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적국의 잠재적 공격을 단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지상 배치 전략 억제 전력 GBSD 체계가 배치될 2030년대 중반까지 전략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점검 차원에서 ICBM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ICBM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시험 발사에는 적어도 최근에는 이루어진 적 없었던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진입체, 즉 탄두 3개가 하나의 ICBM에 실린 이른바 다탄두 미사일 MIRV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First of all, the testing involved three re-entry vehicles. The Minuteman III currently is only deployed with a single warhead.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금까지 미니트맨3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때문에 오직 한 개의 탄두만 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뉴 스타트 체제는 오는 2월로 종료될 것이라며 이후 미국은 미니트맨3의 탄두를 한 개 대신 세 개를 탑재하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니트맨3는 1962년에 실전 배치된 뒤 수차례의 개량을 거치며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로 역할을 해온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 핵폭격기, 핵 잠수함과 함께 핵 3축을 이루는 미니트맨3는 미국 내 5개 주에 약 400기가 발사 준비 완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CBM은 핵 3축 전략 자산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며 미 본토에서 발사된 뒤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남짓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GBSD 프로그램이 이를 대체하고 발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2029년까지 ICBM을 실전 운용할 예정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CBM이 향후 있을지 모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높은 생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 adversary developed an ability to find U.S. submarines, which, as far as we know, no one has now, but if they developed that, then the ICBMs would still be a relatively secure part.
적이 극초음속 무기로 전략폭격기 기지를 공격해 전략폭격기를 모두 파괴하거나 적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ICBM은 핵 3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략 자산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베넨 연구원은 ICBM은 다른 핵 전략 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데다 적이 파괴하기도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넷 선임 연구원은 ICBM 시험 발사가 보통 5, 6년 전에 미리 계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 등 적국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ICBM 체계를 유지하고 성능을 개선하려는 차원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고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산하기구인 외교보안서비스가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인물의 신원이나 소재와 관련한 정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개입은 연방과 주, 지방선거 모두가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선거나 선거운동을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자들은 컴퓨터 사기와 남용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은 현재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연루된 정보에도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4년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100명 이상에게 1억 5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자연재해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국가 2위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발생한 가뭄으로 천만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 세계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 산하 재난역학연구소와 미국 국제개발처가 공동 작성한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는 1,010만 명이 가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사이클론 파니로 2천만 명이 피해를 본 인도 다음으로 높은 겁니다. 북한과 인도에 이어 홍수로 1천만 명이 영향받은 이란, 가뭄으로 각각 760만 명과 470만 명이 피해를 본 짐바브웨와 파키스탄이 자연재해 피해가 큰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는 1982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년 자연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건수는 총 396개로 11,755명이 숨지고 9,5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전체 자연재해 건수의 45%, 인명피해와 인구 영향도가 각각 45%와 74%로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자연재해 종류별로는 홍수로 숨진 사람이 5,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온 피해 2,909명, 태풍 2,525명, 산사태 727명 순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북한 당국은 4월부터 7월 사이 강수량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54.5mm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대동강 수위가 낮아지고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모내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안보 4분기 보고서에서 2019년 강수량과 관계수 부족, 또 8월과 9월에는 홍수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체 주민의 40%가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오늘 8월 6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 핵개발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핵확산 시도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1945년 8월 6일. 당시 13세 소녀였던 서로 세츠코 씨는 그날 아침 창문을 통해 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푸른빛이 도는 흰색 섬광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that morning vividly. At 8:15, I saw a blinding bluish white flash.
히로시마 원자폭탄 생존자인 세츠코 씨는 지난 201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반핵운동단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대표해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자신의 피폭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세츠코 씨는 이 연설에서 현재 9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엿새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미군의 원폭 투하는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약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며 핵무기로 인한 참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했던 미국에 이어 1949년 옛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그리고 1964년 중국도 핵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관련국들 사이에서 핵무기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가 탄생한 겁니다. NPT의 핵심 내용은 핵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등입니다. 효력 시한을 25년으로 시작했다가 1995년 5월 무기한으로 연장했습니다. 가입국은 현재 191개국이며 NPT 출범 이후 핵실험에 성공한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미가입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발효 50주년을 맞은 NPT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가입국의 핵 보유를 막을 권한이 없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1985년 가입 뒤 2003년 탈퇴를 선언,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하며 사실상 9번째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채택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한 핵 비확산 관련 조약도 있습니다.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대표적입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과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명시된 44개국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서명만 한 채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도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 군축협회에 따르면 CTBT가 채택된 199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00회 이상의 핵실험 폭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핵무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명시한 국제협약은 2017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협약입니다. 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 제조, 비축, 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건데 채택 당시에 모든 핵 보유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 3분의 1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은 이 조약이 비현실적이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협약 이행운동을 벌이고 있는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베아트리스 핀 대표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9개 핵무장 국가들이 새로운 핵무장 경쟁을 벌이면서 협약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ad news is that the nine nuclear armed states are engaged in a new nuclear arms race.
핀 대표는 9개 핵 보유국이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 총 730억 달러를 사용했다는 자체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들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대량 살상 무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되며 현재 40개국이 비준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5일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5,3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300만 달러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식수와 위생용품을 분배하고 난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 달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2차 영향을 주는 민주주의, 인권, 무역, 농업 분야 지원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코로나19 민간 분야 파트너십 기금을 출범하고 우선적으로 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부차적 악영향을 막기 위해 민간 분야의 혁신적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총 16억 달러를 지원했고 미국 정부 전체 지원 규모는 20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의 장맛비로 인한 황강댐 무단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해와 재난 분야, 남북한 간 소통을 즉각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여성 지원 사업에 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 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접경 지역 재난 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북한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4일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세 차례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5일 밤 사이에도 임진강 수계에 한국 측 필승교의 수위가 두 차례 상승했다고 밝혀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5일 기자 설명회 발언입니다.
비록 그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자연재해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이고 인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등의 이 기초적인 협력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선 임진강 수계에 있는 필승교와 군남댐의 수위가 최근 이어진 장맛비와 북한 측의 방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때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필승교 수위는 5일 오후 8시 10분 13.12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군남댐 수위도 5일 밤 11시 10분 40.14m를 기록하면서 계획 홍수 위인 40m를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은 5일 오후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위기 대응 경계 단계, 즉 홍수 경보가 내려지자 저지대 주민 수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가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수위가 낮아지면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9년 9월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 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과 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 WFP에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살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9개도 60개 군 내 보육원과 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 강화식품 약 9천 톤을 지원하는 영양 지원 사업과 취로 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 6,500명에게 옥수수와 콩, 식용유 3,600톤을 제공하는 사업 등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월북한 탈북민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검사를 받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또 이 월북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해 최근 북한 주민 3,700여 명이 격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5일 최근 월북한 탈북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이 개성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의심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이 월북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접촉자 64명, 2차 접촉 의심자 3,571명이 확인돼 정부 시설에서 40일 동안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HO는 이번 코로나 의심 사례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공유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다시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살바도르 소장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 사이에 북한 주민 3,737명이 격리돼 총 격리 중인 인원이 4,380명이 됐다고 전하면서 여기에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월북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외국인 382명과 북한 주민 25,523명 등 총 25,909명을 격리해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회의가 북한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민생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5일 열린 정무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과 생활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정무국 회의에서 국가 최대 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봉쇄된 개성시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 지원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했고 이와 관련한 긴급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4일 개성으로 월북한 한국 내 탈북민의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며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별경보를 발령하면서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정보국 회의에선 또 노동당 내 신규 부서 설치와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무국은 당 중앙이 부서를 담당하는 부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전엔 당 비서 직제에 따라 비서국으로 운영됐다가 부위원장 직제로 바뀌면서 정무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이 정무국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중심의 국정 운영과 정책 결정 절차를 중시하는 보통 국가로의 이미지 쇄신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정무국 회의가 당 정치국 회의나 확대 회의와는 달리 측근들과의 소규모 회의이고 이를 통해 민생 현안들을 다루는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상당히 체계적인 회의체 운영을 통해서 지금의 방역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차원에서 정무국을 공개한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협의하는 모습을 정무국이라는 형식, 소규모의 회의 형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 한국과의 대화 협력에도 선을 분명히 그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황 교수는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했지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와 함께 최근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애민 지도자로서의 행보를 주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민심의 이반이나 그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정은이 지도자가 혹은 당과 국가가 얼마나 지금 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라는 걸 열심히 지금 그 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홍민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개성시 지원 방안이 다뤄진 데 대해선 민생을 위협하는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서 이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를 제기하는 배경엔 경우에 따라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기 위한 정치적 계산도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성의 방역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탈북자 월북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북한 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경우 그것을 한국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봐야죠.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정무국 성원들인 박봉주와 리병철, 리일환, 최휘, 김덕훈, 박태성, 김영철, 김영준 당 부위원장과 노동당 내 주요 부서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만건 전 조직지도부장도 배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제시대 징용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이 공시 송달을 통해 일본 측에 통보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BOA에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에게 해당하는 8만 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가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4일 0시로 발생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갈등 국면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동맹이자 친구로서 세 나라의 상호관계와 삼자관계를 강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을 포함한 공동의 영내 도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순위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두 나라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데이빗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7월 NHK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고,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금은 두 나라 관계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맹 관리를 위해 한일 갈등을 중재할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 최근에 타계한 민권운동가 존 루이스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경 미국의 B-29 전투기가 일본 히로시마시에 길이 3m, 무게 약 4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거대한 섬광과 함께 버섯 모양의 구름 기둥이 치솟았고 8만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도시는 거의 전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9일 또 다른 B-29 미군 전투기가 이번에는 나가사키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약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이후 두 도시에서 방사능 노출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연합군의 항복 요구에 끝까지 버티던 일본은 결국 나가사키 공격 6일 만인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약 6년간의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립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사 최초로 원자폭탄이 전쟁에 사용됐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핵 개발을 담당했던 맨하튼 프로젝트와 미군 표적위원회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로 몇 개 도시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도시 선정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폭격으로 일본이 받을 충격의 정도,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등이었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됐지만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고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에서 배제됐습니다. 1932년 8월 6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섬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예술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세계 영화제 가운데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1회 베니스 영화제가 열린 것입니다. 이 영화제의 시작은 가장 오래된 국제미술전인 베네치아 비엔날레 제18회 때 처음 시작됐고 최초의 최우수상은 관객의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1934년부터 1942년까지는 최고상이 무솔리니 상이었습니다. 개최 당시 파시스트 정권인 무솔리니 정부가 이탈리아 문화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무솔리니 정권을 지나 제대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변화를 모색했고 진보적이며 영화의 본질을 잘 살린 영화에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현재는 프랑스 칸 영화제 그리고 독일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